4월의 첫 토요일 영화 신세계의 명대사를 바꿔보고 싶습니다. 이거 노래 듣기 딱 좋은 날씨네.
노래 듣기 딱 좋은 날씨가 어떤 날씨일까요?
오늘 같은 날씨죠. 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오늘 같은 날씨가 특히 팝송 듣기에는 딱 좋다는 거.
그런 걸로 해드릴게요. 잠시 후에 세상 제일 똘똘한 음악평론가 스마트 스머프 수수가 오실 거고요.
네.
3811님께서 며칠 전에 이사님한테 톡하다가 오타나서 알겠습니다를 알겠습니다라고 보냈거든요.
오.
그 뒤로 이사님이 저만 보면 우리 점심 먹으러 갑시다. 자료 내일까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에이.
내일 봅시다. 자꾸 이렇게 장난을 치세요.
에이.
제가 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계기로 친해지는 건 좋은데 1절을 넘어 4절까지 하시니까 좀 그러네요. 그래도 차마 티는 못 내고 자본주의 미소를 지어봅니다.
그렇지 그렇지. 이걸로 친해지는 건 괜찮은데 계속하면 또 듣는 사람은 괴롭죠.
예. 너무 해면 좋은 말도 불편하고 그런 법인데 자꾸 하시는구나.
예, 이제 더 이거는 그만합시다. 자, 더더예요. 더 이상한데? 이치유. 그건 인가 나를 위해
책 속에 있고 I'm on the top of the world again.
영어 노래만 팝송이 아니다.
이제는 가요가 팝이 가요다.
토요일 오후에 즐기는 신개념 팝송놀이
싱글벙글 짝꿍팝.
누군가 제 인생의 백그라운드 뮤직, 내 일상의 BGM을 선곡해준다면은 저는 이분한테 그 일을 맡기겠습니다.
응? 이 말 전에 이대하 작가님한테도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아 진짜?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저기 나 진짜 기억 없는 거 알죠?
그치 진짜 기억 없는 건 진짠데
그러니까.
아마 오늘 이 말한 것도 한 달이면 까맣게 잊을 거예요. 어쨌든 왔습니다. 도착했어요.
네.
토요일 BGM은 이 스머프에게 맡겨라.
세상 똘똘한 음악평론가 똘똘이 스머프 정민재 작가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재입니다.
예. 아 진짜 뭐 인생 BGM까지 아니더라도 박수 길게 치잖아요 벌써. 예. 봄 BGM 하루 BGM 반나절 BGM까지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좋겠어요. 내가
맞아요.
일일이 막 음악을 찾아가지고 안 틀어도 이런 노래가 지금 깔리면 좋겠다 싶을 때 뇌파를 감지를 해가지고 막 플레이해주는 이런 스마트한 기술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언젠가?
그러니까요. 내 마음과 같은 노래 탁 틀어주고 알아서 센스 있게 틀어주는 그런 기술 있으면은 근데 그럼 제가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 그러면 좀 그래.
제 일자리가 없어질 것 같은데.
최대한 천천히 나오기를 저희가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스스를 되게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시던데.
아니 그 지금 팝 가수가 그래 네.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아, 또 그런 옷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저도 많아서 앞으로. 많이 보여드릴게요.
오늘 뭐 주제랑 관련이 있나요 혹시?
완전히 관련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오늘 주제 바로 여쭤봅니다.
네, 오늘 주인공을 제가 입고 온 건데요. 오늘 주제는요, 음악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샘플링이잖아요.
아, 샘플링.
이미 존재하는 음악의 일부, 그러니까 뭐 멜로디나 가사나 악기 연주나 이런 것들을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가져와서 이제 그걸 토대로 음악을 만드는. 그래서 리메이크는 원곡하고 그대로 가는데
그쵸?
샘플링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는 점에서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아니면 표절이죠.
맞아요, 표절이에요. 그래서 알려고. 자, 그래서 오늘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가져와서 샘플링으로 탄생한 명곡들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
그래요.
좋겠다.
샘플링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뭔지 사실 모를 때가 많았는데 오늘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첫 곡은요.
자, 오늘 첫 곡은요, 오늘 제가 가져온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팝의 여왕 마돈나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아, 저 가슴에 저분이
입고 왔어.
씨.
입고 왔어.
네, 네 입고 왔어.
마돈나를 입고 왔어.
야, 열심히 하신다 진짜 방송.
자, 2005년도에 나온 노래 헝업이고요. 마돈나의 10번째 정규앨범 타이틀곡이었습니다. 이 노래 샘플링 구간은 지금 뒤에 깔리고
그래,
있는 이 부분
그렇지.
익숙하잖아요. 바로 스웨덴의 팝그룹 아바의 1979년 노래 김미 김미 김미의 네, 그 노래의 상징적인 이 멜로디를 가져와서 마돈나의 노래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요런 게 샘플링.
네, 나도 난 이 노래를 통해서 가장 많은 국가에서 1위에 오른 우와. 노래 기네스 기록을 세웠는데요. 총 41개국에서 와.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네, 전 세계.
네, 그래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천만 장이 넘게 팔리는 흥행을 이뤘고요. 다시 한번 마돈나의 전성시대를 열어준 노래가 됐습니다.
야, 아바와 마돈나의 만남. 참. 대단한 빅스타 조합인데 이게 쉽게 성사된 건 아니었다고요?
네, 아바는요 돈을 준다고 해도 샘플링 허가를 진짜 안 해주는 팀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딱 한 번 걸그룹 후지스한테 허락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 노래는 그렇게까지 잘 된 곡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마돈나가 이 노래를 만들 때 자기가 젊은 시절에 다녔던 그 디스코 클럽 분위기를 좀 내고 싶었대요. 그때 즐겨 들은 노래가 또 아바였기 때문에 아바 노래 꼭 필요했는데 쉽게 허락을 안 해줬답니다. 그러니까 마돈나가 결국 직접 편지를 써서 어머. 아바한테 특사를 파견합니다. 어허. 직접 가서 전해라. 우편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하지 말고 직접 네네. 전해라.
직접 전해라. 그러니까 스웨덴에 찾아가요. 네.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아바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뭐 이 팀을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했는지 그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전했고요. 아바가 그 멤버들도 이제 마음을 열고 편지를 받고 곡 사용을 허락하게 됩니다.
진심이 닿았네.
그렇지. 뭐 돈도 돈이겠지만 이런 또 마음이 담겨야 네. 사람들이 감동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어렵게 성사가 됐는데 막상 이렇게 노래가 생각보다 히트 안 하면 아, 괜히 편지 썼나?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잘 돼서 아, 봐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마 금전적인 이득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이 조건이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는데 예. 상당한 지분을 아바에게 제공한다. 그런 조건으로 샘플링을 허락했거든요.
야, 이거 뭐 서로에게 좋은 일이 됐네.
아무래도 그렇죠. 또 진심도 진심이지만 또 금전도 무시 못하지요.
맞아요. 무시 못합니다. 예. 그래서 아바에서 이제 마돈나한테 곡을 사용할 때 허락할 때 이런 멘트를 했어요. 마돈나는 21년 동안 늘 우리 곁에 있었다. 오. 그러니까 후배 가수지만
인정해준 거네.
인정한 거죠. 네. 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얼마 후에 마돈나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로 바로 이 곡을 골랐어요.
주고받네, 주고받아.
뭐 어마어마한 히트를 기록했기 때문에 네. 이 아바의 김미김미김미 원곡도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두 곡이 다 주목을 받으면서 샘플링에 아주 모범사를
남았습니다. 아름답다,
남았습니다.
아름다워.
윈윈의 전형적인 케이스네. 네.
그치.
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님도 꽁꽁 뒀다고.
그렇죠.
근데 살짝 아쉬운 게 있네요.
뭐가요?
이 곡이 정작 미국에서는 1등을 못했어요.
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41개국이니까는 차트가 존재하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1위를 한 건데.
그러니까요.
마돈나가 미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순위가 가장 낮았어요.
왜지?
7위.
이럴 수가 있나?
이게? 1위도 아니고?
2위도 아니고. 뭐 7위도 히트곡이지만은 그래도 41개국 1위 했는데 좀 아쉽죠.
이거 의외네요.
이때 마돈나가 방송국들한테 좀 보이콧을 당하고 있었어요. 왜? 왜냐면 댄스 가수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때서?
그래,
이때 마돈나가 47살이었는데 어떻게 47살에 아직도 춤추고 아직도 섹시한 노래를 하냐. 그래서 방송국에서 노래를 안 틀어줬어요.
야. 이건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잘못된 거죠, 정말. 그리고 또 하나는 마돈나가 이 노래 내기 바로 전 앨범에서 이라크 전쟁 반대를 하면서 이제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막 내요. 그러면서 또 미국 라디오들한테 배제가 된 거죠. 그래서 차트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이때가 이제 마돈나 경력 중에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아바를 등에 업고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고요. 팝의 여왕 자리를 완벽하게 굳히게 됩니다.
야, 근데 미국도 좀 촌스럽네. 무슨 나이를 가지고 막 그 서러움을 당하게 하고. 예, 이거는 뭐, 예. 자, 2005년에 47이면은 지금 66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뭐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뭐 네. 변함없는 모습으로 활동하면서 위상을 떨치고 있는데 작년부터 지금 데뷔 40주년 월드 투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시작해서 이제 북미와 남미를 거치는 일정인데요. 총 공연 횟수가 무려 81회입니다. 그러니까 81회 거친 공연을 하게 되고요. 예. 지금 5월 달에 마지막 투어의 마지막 공연을 하는데 브라질에서 합니다. 근데 이거는 무료로 야외 공연을 한대요.
난리나겠다.
네, 브라질 팬들한테 감사하다 이러면서 야외 공연하기로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 중에 하나가 이 브라질에 있는 코파카바나.
코파카바나
해변. 코파카바나?
네, 여기서 이제 그 해안선을 따라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네. 한 200만 명이 들어올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답니다.
200만 명이 무슨 네. 도시의 인구인데.
그러니까요.
200만 명이면?
그래서 이때도 다시 한번 기네스 기록을 세울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멋있다.
저도 런던 가서 작년에 이 공연 보고 왔어요.
이걸 봤어요?
네. 그래서 이 티셔츠도 거기서 이제 사왔던.
아, 그래. 자랑하려고 입고 왔구나.
네, 자랑하려고 입고 왔는데.
자랑할 만하지.
그럼 그럼. 부럽네요.
런던에서 네. 마돈나 공연을 보고 왔으면 네. 저 정도는 사서 입고 와야지.
그럼 그럼. 그럼.
너무 멋있었고.
내가 신지가 공연할 때 저런 거 옷 얼굴 그려진 거 있으면 내가 산다. 입고 산다.
저도 사고 싶어요.
제가 66세.
지금도 좋아 난 지금.
뭔가를 해잖아.
네.
20명 올까.
아이 별 말씀을요.
그럼요.
그때 두 분 계시면 제가 제 얼굴 박아서 티셔츠.
파이팅.
무조건
기다립니다.
가겠습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내친 김에 보란 듯이 80대까지 진짜로 좀 공연도 해주시고 왕성하게 활동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맞아요.
자, 마돈나 언니에 이어서 짝꿍 케이팝 뭘로 갈까요?
아, 2년 전 여름 전국을 강타했던 게 바로 아이브 열풍이었죠.
그지?
네, 그 핵심이었던 노래 After Like 준비했습니다.
After Like. 네,
이 노래는 글로리아 게이너의 디스코 명곡 I Will Survive를 샘플링한 노래였습니다.
아, 이것도 샘플링이었군요.
네, 샘플링 곡이었죠.
자, 오늘 짝꿍팝 열심히 풀어봐야겠죠.
자, 모처럼 음악 문제가 대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래?
심지어 팝 뮤지션에 관한 문제예요.
오, 그러네요. 마돈나 하면 같이 떠오르는 또 한 명의 뮤지션이 있죠. 80년대에 마돈나와 비슷한 시기에 큰 인기를 얻으면서 마돈나와 라이벌 구도를 이뤘던 가수입니다.
자, 대표곡 시밥.
아, 저기 발음 좀.
시밥. 네. 자, 타임 애프터 타임. 자, 이 가수 누구인가? 보기가 있어요.
네. 1번 신데로퍼, 2번 잔데로퍼.
이거 보세요. 문제를 몰라도 그냥 보기만 들어도 답이 떠오릅니다.
80년대 팝스타로 마돈나와 라이벌하면 이 사람, 그녀의 이름은?
1번 신디로퍼, 2번 잔디로퍼.
어렵다. 정답은 문자번호 샵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두 곡 붙여서 들을게요. 마돈나의 헝업. 아이브가 부르는 After Like.
조세혁 씨, 왜 싱글벙글 쇼에 안 왔어요?
네? 제가요? 아니, 안 부르는데 어떻게 가요? 이윤석 신재 싱글벙글 쇼, 나도 좀 불러주세요.
이윤석 신재의 싱글벙글 쇼 토요일 3, 4부. 똘똘이 음악평론가 정민재 작가님과 짝꿍팝 함께하고 있어요. 자, 짝꿍 퀴즈 풀어야죠.
마돈나의 라이벌 하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쉬밥의 그녀.
정답은 1번 신디로퍼입니다. 잔디로퍼 왠지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수 있어요. 잔 아니고 좌안.
그러니까 좌안디로.
좌안디로.
좌안디 있겠다.
좌안디. 네. 이 신디로퍼는요, 마돈나하고 라이벌 구도를 이루면서 활동했던 그런 가수인데, 초기에는 오히려 마돈나보다 음악성을 더 높게 평가하면서 더 오래 갈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상했는데 결과는 반대로
그랬네요.
됐죠.
예예. 뭐 마돈나도 좋고 신디로퍼도 좋아요. 둘 중 한 명이라도 저희의 안부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싶고.
네.
자, 정답 당첨자는 싱글벙글쇼 홈페이지에 올려놓을게요.
자, 그럼 샘플링으로 탄생한 히트 명곡 두 번째 노래 갑니다.
아,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밴드 중 하나죠. 마룬5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2019년에 나온 7집에 실린 곡이고요. 제목은 메모리즈입니다. 이 노래는 클래식을 샘플링했는데요. 독일의 음악가 요한 파엘베리 1694년에 만든 캐논을 가져와서 만든 노래입니다. 아, 미국의 피아니스트 조지 윈스턴의 연주로 특히 유명한 캐논 변주곡으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그런 음악인데요. 마룬5가 샘플링해서 팝송으로 만들었습니다. 발표 후에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미국 2위, 영국 5위 등에 오르면서 또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했고요. 마룬5의 또 다른 대표곡이 됐습니다.
야, 근데 이제 캐논이 만들어진 게 이거 살짝 계산해보니까 330년이에요.
네.
아까 그 마돈나는 아바한테 허락받으려고 애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물심양면으로. 근데 클래식은 그게 없으니까 좀 편하겠네.
맞아요. 이 음악 저작권은요,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 보장이 그쵸. 됩니다. 근데 요한 파일벨이 1653년에 태어나서 1706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
그러니까 이분의 저작권은 1776년에 소멸된 겁니다.
그랬네요.
그 이후에는 이제 자유롭게 곡을 쓸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거는 내가 요한 파일벨의 곡을 연주할 때 무료인 거고요.
네? 네.
만약에 누가 연주해놓은 거를 내가 쓰고 싶다. 이거는 또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지 윈스턴이 만들었던 캐논 변주곡 쓰고 싶다. 조지 윈스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 저작권이 70년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뭐 그래서 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고, 아, 이 마룬5는 요한 파헬벨의 곡을 직접 가져왔기 때문에 작곡가 명단에는 요한 파헬벨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료는 지불하지 않고 노래를 만들었죠.
아, 공짜였다.
네. 근데 캐논은 클래식 중에서도 유난히 리메이크나 샘플링이 많이 사용되는 것 같은데 이게 히트 보증 수표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이 캐논의 코드를 쓰면 히트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캐논 코드를 머니 코드라고 부릅니다.
아, 그래요?
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코드가 C, G, A 마이너, F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너무 익숙하잖아요.
이런 거죠. 뭐 이런 거죠.
학교에서 종소리인데 따다다다.
하여간
네네.
대충
아무튼
대충.
이 코드를 쓴 노래들을 모아보면은 멜로디는 다르지만 기본적인 진행이 같아서 피아노 반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은 다 한 곡처럼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 코드 진행.
네. 그래서 윤도현 씨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박상민 씨의 해바라기,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난, 이무진 씨의 신호등 이런 노래들이 다 캐논 코드로 만들어진 곡이고요. 팝에서도 Let It Be, 그리고 겨울왕국의 Let It Go, 또 아델의 Someone Like You 이런 노래들이 다 캐논 코드입니다.
그래,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 이게.
들어오면 왠지 비슷해요. 멜로디.
그렇지. 그래서 부를 수 있지. 다른 노래에 갖다가 붙여서
이어지는 거죠.
아, 그래서 노래 개그가 가능한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가을 우체국 앞에서 너에게 난 이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네. 그러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오는 거죠.
너무 신기해. 이 원리를 처음 깨달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Let it be, let it be, let it go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네. 재밌다. 자, 아까 마돈나 아바곡으로 다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었는데, 자, 마룬5는 어떻습니까? 이 노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 노래 나오기 전에 마룬5도 약간 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전 앨범이었던 6집까지도 히트곡은 나왔는데 2019년에 슈퍼볼 하프타임쇼에 마룬5가 나왔거든요. 이때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 하프타임쇼는 한 15분 정도 혼자서 무대를 해야 되는 그런 공연이고 미국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공연이에요. 아주 부담스럽죠. 1억 명이 넘게 본단 말이에요. 생방송으로.
난 못 하네.
그래, 진짜 떨리겠다.
근데 마룬5 공연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못했어요.
어떻게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구성이 지루하다, 라이브 못했다, 아주 혹독한 평가를 냈습니다.
이러면 이거 트라우마 오는데.
너무 상처받았겠다.
그래서 각종 매체에서도 이 마룬5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고요. 너튜브에 이 공연 영상이 올라왔는데 그 비추천 내려간 엄지
싫어요.
야, 이거 어떡하냐.
너무 많이 찍혀가지고
세상에.
영상을 그냥 지워줬어요. 지우고 다시 올려주는 그런 소동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견 밴드로서 맞은 최악의 위기 상황이었는데
진짜 위기다.
이 몇 달 후에 발표한 메모리즈가 다시 좋은 평가를 받고 차트에서도 높은 성적을 거두면서 한시름 덜게 됩니다.
아, 위기일 때 돌파구가 필요할 때는 검증된 히트곡 고전을 활용한다. 요거는 거의 공식 같고요. 아하. 그리고 이 노래 메모리 어떤 내용이죠? 사연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이 노래 제목이 메모리즈, 추억이잖아요. 노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곡도 약간 발라드 스타일,
그쵸?
서정적이거든요. 이 노래는 마룬5의 오랜 친구이자 매니저였던 사람을 기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조던 펠드스타인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분이 2017년 12월에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나요.
네.
그러니까 멤버들이 이 친구를 기리면서 이 노래를 써서요. 가사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고통이라는 걸 몰랐던 시절을 기억해. 영원을 믿었고 모든 건 변하지 않을 줄 알았지. 누군가 네 이름을 부를 때 내 마음은 마치 12월 같아.
그러니까
12월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지금 너를 볼 수 없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노래가 2019년 9월에 나왔어요. 그리고 한 서너 달 후에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그랬죠.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노래 인기가 더 높아지고요. 많은 세계인을 위로한 노래로 자리 잡았습니다.
야. 그래요. 또 진심이 통했네요.
네.
자, 이제 짝꿍 케이팝 정해봐야 되는데 뭐가 떠올랐을까요?
아까 그 캐논 코드 얘기하면서 막 여러 노래들 얘기했는데 네. 저 오랜만에 박상민 씨 해바라기 오랜만에 같이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어허.
자, 우리는 지금부터 다음 주까지 그 정민재 작가님을 해바라기 마냥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헤어지자마자 기다릴 거야. 우리 다음 주에 봐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마룬5의 메모리즈, 박상민 해바라기 듣겠습니다.
이윤석, 신지의 싱글벙글쇼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뭐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신지 씨 뭐 그 공연이나 콘서트 같은 거 할 때 진짜 얼굴 들어간 티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평소에 라디오 할 때 입고 다닐게요.
괜찮아요.
예, 함구하시네요.
아닙니다.
예, 아니, 저한테는 빛인데. 마지막 곡 H.O.T의 빛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선곡한 것 같진 않은데 이것도 뭔가 샘플링을 했을걸요?
아, 그건가?
예.
아, 나는 전혀 선곡의 의도를 모르고.
그 빨리 인사드리자 모르면.
예, 뭐 예. 샘플링 뭐 했답니다, 여러분. 자,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이윤석,
신지의
싱글벙글 쇼.
내일도
싱글벙글 하세요.